고린도전서 55번 메시지 주님의 만찬을 다룸 2 11장 17절부터 34절에서 바울은 주님의 만찬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이 구절들에서 바울에 의해 다루어진 여러 가지 요점들을 생각해 봅시다. 무질서한 것을 꾸짖음. 명하는 이 일에 칭찬하지 않음. 11장 17절부터 22절에서 바울은 주님의 만찬에 관한 그들의 무질서로 인해 고린도인들을 꾸짖습니다. 17절에서 그는 그러나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러나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과 2절에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는 것이 대조됨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로부터 이 장의 마지막까지에서 사도는 여덟 번째 문제인 주님의 만찬에 관한 것을 다룹니다. 바울은 정직하고 솔직합니다. 믿는 이들을 칭찬해야 할 때 그는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칭찬해서는 안 될 때 그는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17절에서 내가 너희를 꾸짖는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꾸짖는 어조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의 모임이 유익 대신에 손해를 줄 수도 있음을 가리킵니다.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는 표현은 고린도인들의 모임의 결과가 유익이 아닌 손실이요, 어둠이 아닌 이름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고린도인들은 약하게 되었고, 다른 이들은 병들었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죽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잃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들의 교회 집회에서 그들 사이에 분열이 있음. 18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첫째는 너희가 교회 안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열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민노니. 바울은 약간 부드러운 방법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그가 들은 모든 것을 완전히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부분들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인들을 꾸짖는 데 있어서 그의 부드러운 어조를 나타냅니다. 교회 안에라는 표현은 교회의 모임 안에를 의미합니다. 19절은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고 계속합니다. 편당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있는 것과 같이 분파, 곧 다른 의견들의 학파를 의미합니다. 인정되었다는 말은 명세사가 찬성을 얻도록 시험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심지어 편당과 분파는 인정받는 사람들, 즉 분파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드러내는 데 편리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장소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먹을 수 없음. 20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같은 장소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라고 말합니다. 10장 21절에서 바울은 주님의 상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본대로 주님의 상의 강조점은 그분의 피와 그분의 몸의 교통이요, 주님 안에 참여함이요, 교통 안에서의 주님에 대한 상호 누림인 반면에 주님의 만찬의 강조점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그분의 몸과 피를 받아들이며 주님의 만찬에서 우리는 그분의 누림을 위하여 그분께 우리의 기념함을 드립니다. 21절에서 바울은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정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도시대에는 믿는 이들이 상호 누림을 위해 부한 자들은 음식을 보다 많이 좋은 것을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가져와 그날의 정찬인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애찬이라고 불리웠으며 유월절의 배경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들은 애찬 끝에 주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떡과 잔이 있는 주님의 만찬을 먹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이것을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저녁을 먼저 먹었습니다. 부자들은 취하게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이것은 그들 가운데 분열과 편당을 야기시켰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주님의 만찬을 손상시켰습니다. 22절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나는 너희를 칭찬하지 않노라. 주님의 만찬에 대한 정의를 재조망함. 사도가 주님께로부터 받음. 주님의 만찬에 대한 정의를 다시 돌이켜보는 데 있어서 바울은 23절에서 이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 전하여 준 것임.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고린도인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23절에서 그는 그들에게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갈아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했습니다. 떡을 뗀 것은 우리로 그것을 먹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주님의 만찬을 갖는 것은 주님 자신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25절에서는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떡은 생명에 속한 것이며 잔은 축복에 속한 것입니다. 이 잔은 하나님 자신을 포함한 신약의 모든 풍성한 축복들로 세워진 새 언약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로 세워진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참된 기념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으로서 그분의 구속하는 죽음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참여하고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구속의 주님을 우리의 분깃과 우리의 생명과 축복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을 참된 방법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26절은 계속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선포한다는 단어는 포고하다, 알리다, 전시하다 등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만찬을 취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기보다는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전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전시함으로써 주님 자신을 기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기념하지만 그의 죽으심은 선포하고 포고하는 것임을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온 우주에 그의 죽으심을 선포함으로 그 인격을 기념합니다. 26절에 의하면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그분의 구속하는 죽음을 선포함으로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 주님의 만찬을 취해야 합니다. 살핌과 분별함의 필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못한 방법으로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음. 27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못한 방법으로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합당치 못한 방법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그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분의 몸과 우리의 죄들을 위해 흘리신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의 중요성을 잘못 평가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과 피에 죄를 범하는 것은 믿는 이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핌. 28절에서 바울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계속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살핀다는 것은 자신을 조사하고 시험에 자신을 넣고 규정된 명세에 맞도록 자신을 인정받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을 분변치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자신을 심판한 것임. 29절은 주의 몸을 분변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합당치 못한 방법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 심판을 초래합니다. 이 심판은 정죄가 아니라 주님의 잠정적인 징계입니다. 분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별하지 않고 분리하지 않고 판별하지 않고 구분을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데 실패하는 것은 일반 음식과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구분 짓는 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만찬에서 우리가 취하는 떡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징계인 심판을 초래합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하지 않고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도의 사상은 주님의 물질적인 몸에다 주님의 비밀의 몸을 더하여 포함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상에 참여할 때 우리는 상 위에 있는 떡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상징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인간의 분열이나 교파를 상징하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분열 안에서나 어떤 분열적인 영으로 떡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것은 실행과 영 안에서 어떤 분열이 없는 그분의 유일한 몸에 유일한 교통이 되어야 합니다. 사두가 머리덮는 문제를 다룬 것은 머리에 관계된 것이고 주님의 만찬을 다룬 것은 몸에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고 사람에 의하여 대표되는 그리스도의 머리드심에 관하여 우리는 어떤 무질서함이 없이 하나님에 의하여 정해진 거룩한 통치의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관하여 우리는 어떤 혼돈과 분열이 없이 사도의 가르침에 의해 합당하게 조절되어야 합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요, 몸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즉 이 두 가지가 혼돈되고 무질서한 교회를 다루는 사도의 조정하고 지도하는 요소입니다. 그는 1장부터 10장에 있는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중심이요 우리의 분기치신 그리스도를 강조함으로 처리합니다. 이어서 그는 11장부터 16장에서 하나님의 목표요 우리의 관심인 교회를 강조합니다. 그는 1장부터 10장에서 병든 교회의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한 항생제이신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11장으로부터 그는 계속 교회로 나아가며 교회의 무질서에 대한 예방주사로서 몸인 교회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둘 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징계. 살피지 않고 분별하지 않은 결과. 30절과 31절에서 바울은 이를 인하여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으니 만일 우리가 자신을 분별했으면 심판을 받지 않았으리라고 말합니다. 30절에 이를 이라는 바울의 말은 몸을 분별치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서 약하고 병든 것은 주님의 몸에 합당치 못하게 참여한 것에 대한 징계, 즉 주님의 잠정적인 심판입니다. 주님은 먼저 그들을 육신적으로 약하게 되도록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병들게 되는 징계를 더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죽는 것은 10장 5절의 광야에서 엎드려진 것과 동일합니다. 30절에 잠들었다는 말은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분별함. 31절에서 바울은 만일 우리가 자신을 분별했으면 심판을 받지 않았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관한 문제들을 분별하는 것, 즉 우리 자신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행정에 되돌리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정 아래로 되돌려지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되지 않도록 징계됨. 32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심판받을 때 이것은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징계받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행정 아래서 자신을 지키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바로잡아지고 징계되어서 하나님의 행정으로 되돌려질 것입니다. 32절에 있는 징계는 또한 하나님의 행정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 징계는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함께 영원히 정죄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을 먹기 위하여 함께 모임. 33절부터 34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심판을 위한 것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기다리라는 명령은 21절에 묘사된 상태에 기인한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서로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행정 아래 있음을 가리킵니다. 남은 문제들은 사도가 갈 때 규정할 것임. 34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그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갈 때에 규정하리라고 결론 맺습니다. 이것은 사도가 교회 생활의 실행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지는 않았음을 가리킵니다. 남은 문제들을 위해 우리는 신약에 세워진 원칙들에 근거하여 또한 이 원칙들에 의한 다스림 아래서 주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